히브리서 22번 메시지 남아있는 안식 다섯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계시의 어떤 중요한 방면을 이해하려면 성경 안에 세워지고 계시된 통제하는 원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통제하는 원칙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로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과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 곧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창세기 처음 두 장과 계시록 마지막 두 장에 전체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중심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들과 땅과 수백만의 항목들을 창조하셨지만 중심 항목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실체인 사람은 두 가지, 즉 흙과 사람의 형상을 갖습니다.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은 땅에 속했지만 표현에 있어서 그는 신성합니다. 이 하나의 실체인 사람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원칙, 즉 하나의 피조물이 땅에 속한 본질과 신성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했을 때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것이 안식의 심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서두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에 갈 때 우리는 완성인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땅은 하늘보다 더 유용한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땅 위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어린 양의 열두 사도들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과 같은 산 사람들로 구성된 산 구성체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모양을 지닐 것이며 충만하게 그를 표현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보좌가 그 성 안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는 그곳에서 온전히 행사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안식하시며 그의 영원한 안식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통제하는 원칙입니다. 우주의 새 시대. 만일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우주가 새 시대로 구성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첫 번째 시대는 아담 이전의 때로서 그 시대는 아담 이전 시대라고 불리웁니다. 우리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에서 본 대로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우주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첫 번째 시대가 얼마나 긴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두 번째 시대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오는 천년왕국의 끝까지, 즉 아담의 창조로부터 천년왕국의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 시대는 매우 짧을 것이며 아마 7천년이 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7천년은 7일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시대에 이어서 우주의 세 번째 시대가 있을 것인데 이는 곧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시대는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을 철저하게 알기 위해 우리는 이 우주의 새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주의 시대는 타락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사단은 손상시켰으며 하나님은 우주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작을 봅니다. 엄격히 말해서 오직 창세기의 한 절만이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2절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안에는 보다 전진된 창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재창조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로부터 그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의 기간은 대략 7천년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완성의 기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완성의 기간은 사람의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는 타락된 우주를 사람의 창조와 생존에 알맞은 상태로 회복한 것일 뿐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이 완성의 기간의 끝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주님이 다시 오신 후 또 다른 천년 동안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년은 이 완성의 기간의 연속일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 안에서 더 전진된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완성하심을 사람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의 기간 후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의 기간, 곧 완전한 안식의 때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영원한 기간은 끝없는 안식일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와 그리고 모든 구속받은 자들은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와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쉬게 될 영원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목적을 완성하시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그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연적인 조성에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참된 성취가 아니라 단지 사진이요 예표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두 가지,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으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모든 야곱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아브라함은 단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단체적인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만족에 대한 또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이 단체적인 사람 안에서 우리는 아담에게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만족의 사진으로서 단지 한 사람뿐이었으나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자손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만족에 대한 완전하고도 단체적인 예표였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만족에 대하여 이 두 가지, 곧 개인적인 것과 단체적인 예표를 계시합니다. 그러나 원칙에 있어서 이 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만족이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와 같은 개괄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예표를 보여주지만 신약은 실제를 계시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오셨으며 그분 자신을 땅, 곧 흙인 인류 안으로 뿌리기 위한 씨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결코 흙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에 있어서 이 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흙에서 왔으며 흙에 속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류, 즉 참 흙 안으로 뿌리기 위한 씨로 오셨습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이 인성의 흙 안으로 떨어져 죽어 부활 안에서 많은 밀알을 산출하며 한떡인 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떡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갖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행사되며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안식이며 하나님께서 참되고 진정한 방법으로 그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함께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 단계는 그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참된 방법으로 그분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주님은 두 번 오심이 필요합니다. 그의 첫 번째 오심 안에서 그분은 자신을 인류 안으로 뿌리셨으며 그의 두 번째 오심 안에서 그분은 그가 첫 번째 오심 안에서 뿌린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오심으로 완성된 것은 교회의 산출이며 거기에 안식이 있었지만 이것은 그분의 목적의 온전한 완성이 아닙니다. 그분의 재림은 좀 더 완성할 것이며 더 온전한 안식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의 처음 오심은 첫 번째 참 안식을 가져왔지만 이 안식은 온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다시 오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천년왕국이 없이는 온전하게 완성될 수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완성으로서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점을 강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세기를 통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완전케 될 것이라는 관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념에 따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언뜻 보기에는 옛 우주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놀라운 시간, 곧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얼마나 놀랍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기껏해야 천년왕국은 회복의 때가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천년왕국 동안에 회복될 것이지만 그것들은 아직 옛것에서 새것으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것은 또 다른 천년을 요구합니다. 아담의 창조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약 6천년은 우주의 회복을 산출할 것이지만 그것이 우주를 새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또 다른 천년이 요구됩니다. 마지막 천년이 지나간 후에 온 우주는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좋으리라는 관념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까? 그때 모든 것이 다 좋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묶이게 된다 할지라도 그는 천년 왕국 동안에 온전히 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끝에 그는 그의 감옥으로부터 풀려날 것이고 열국을 미혹할 것이며 주님을 대적하는 전쟁에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악함은 천년왕국 동안에 완전히 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열국들은 굴복될 것이지만 그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은 다시 반역할 것인데 이것은 사람 안에 반역의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망, 곧 마지막 원수는 주님의 재림 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끝에 가서 던져질 것입니다. 따라서 새 악한 것들, 곧 사단과 거역하는 사람의 본성과 사망은 천년왕국의 끝에서도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이 좋으리라고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세 가지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역사하실 얼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단과 거역하는 인간의 본성과 사망과 더불어 천년왕국의 끝까지 처리되지 않을 소극적인 두 가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 첫째로 소극적인 것들의 상징인 바다가 천년왕국의 끝까지 온전하게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이들이 천년왕국의 끝까지 심판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끝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백보좌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이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의 종결에 대한 마지막 항목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온 옛 우주는 끝날 것이며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우주가 도래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사단과 거역하는 인간의 본성과 사망이나 바다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들이 안정되리라고 믿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때에야 우리는 할렐루야, 이제 모든 것이 좋다 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안식의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더 나은 안식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은 회복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나 이것도 최선의 것, 곧 최종적인 안식은 아닙니다. 사단과 거역하는 인간의 본성과 사망과 바다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처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안식은 두 번째 안식을 이끌을 것이며 두 번째 안식은 세 번째 안식을 이끌 것입니다. 교회는 왕국을 가져올 것이며 왕국은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는 시대 안에 있는 징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징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2절은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이는 우리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징계가 멸망받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징계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근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잘못 처신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리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주님의 징계가 단지 이 시대에 있는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징계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확한 관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이 아닙니다. 가령 어떤 젊은 형제가 교회 생활로부터 세상에 미혹되어 물러나 그의 남은 생애를 죄 가운데서 산다 합시다. 당신은 그가 주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괜찮으리라고 믿습니까? 나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는 것에 대해 성경에서 어떤 암시조차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회개함이 없이 죄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들과 부활한 죽은 성도들이 나쁜 것이든 또는 좋은 것이든 보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좋은 보상은 상일 것이며 나쁜 보상은 징계나 또는 벌일 것임이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이 심판은 구원이냐 형벌이냐를 위한 백보자의 심판이 아니라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상이냐 징계냐를 위한 심판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가 자신을 이 문제에 포함시켰음을 가리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은 우리가 오늘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을 받을 것입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 행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그의 심판대를 세우실 것이며 모든 휴거되고 부활한 성도들은 거기서 그분과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 하리라. 우리는 거기서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행한 것을 계산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것을 그분께 말하도록 요구하실 것이며 우리는 선악간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며 나는 이것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인하여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식의 쉼에 대해 그리고 오는 시대에 주님께서 믿는 이들을 다루시는 것에 관해 히브리서의 다섯 가지 경고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보상. 마태복음도 보상에 대하여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오늘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시대적인 관념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만일 마태복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마태복음 1장에서 구주로 태어나신 예수와 마태복음 11장에서 안식으로 제시된 예수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괴상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서 우리는 교회가 건축될 것이며 왕국이 이끌려질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은 지방교회 생활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만일 어떤 형제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그를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교회 생활 밖에 있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밖에 있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 언급된 권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인 나는 마태복음 16장의 교회로 계속 나아가며 18장에 있는 교회에 머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쉼으로 그분을 누리려면 우리는 교회로 그를 따라가야 하며 그와 함께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생활 밖에 있을 것이며 쉼이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쉼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밖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은 교회와 왕국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27절은 보상에 대하여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상하리라. 이 구절은 믿지 않는 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이들은 단지 죄인들이며 좋은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틀림없이 두 종류의 보상, 즉 좋은 보상인 상이나 또는 나쁜 보상인 징계를 받을 믿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예수는 구주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며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마태복음 11장은 우리가 쉼을 위하여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말하며 마태복음 12장은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계시하며 마태복음 16장은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것이며 건축된 교회를 통하여 나라가 이끌려질 것을 계시하고 마태복음 18장은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말하며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주께서 우리를 보상하시기 위해 돌아오실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가 그의 종들 중 얼마를 징계하실 것이라는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에 의하여 징계받은 종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어찌 거짓 종들에게 일을 맡기신단 말입니까? 이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종들이 거짓 종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 후 그의 어떤 종도 징계하지 않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따지고 싶을 것입니다. 어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에 의해 징계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구원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에서 잘 처신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따짐에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징계 또한 주님의 구속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차이점이라면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단지 오는 시대가 아닌 이 시대에서만 벌주시리라고 말하는 그런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와 같은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의 종들 중 얼마를 벌 주시리라고 말하는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그의 게으른 종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징계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일 주님이 다시 오신 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 왜 주님은 우리를 모두 심판하셔야 합니까? 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까? 당신은 심판대 앞에 선 모든 이들이 좋은 보상으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게으른 종들이 받아야 할 보상이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면류관이란 말입니까? 만일 주님이 그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받는 그 사람에게 수치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은 후 죄 가운데 산다면 주님이 심판대에서 당신에게 면류관을 주실 때 당신은 그것을 받겠습니까? 시간을 도박하고 마약을 먹고 나이트클럽에 가는데 써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입니까? 아마 주님은 그러한 믿는 이들에게 너는 게으른 종이다. 너에게는 징계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단지 부활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에 의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강한 증거는 부활 후에 모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 심판받기 위하여 여전히 백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계시에 따르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훈련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니면 다음 시대에서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지혜로우신 아버지만이 오직 그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많은 아버지들은 그들의 자녀가 잘못한 것을 곧바로 다루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아버지만이 자녀들을 징계할 합당한 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어떤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에게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단지 성령에 참여한 자들일 뿐 아니라 또한 거룩한 징계를 받는 자들임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때는 그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잘못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나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떤 징계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성숙한 자들의 비밀스런 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에 관한 기본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의 농작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작물로서 우리는 익어야 하며 성숙해야 합니다. 만일 밭에서 자라는 밀이 익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창고에 들일 수 없으며 밭에 남겨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징계받아야 할 것이며 만일 우리가 성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익기 위해 밭에 남겨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해 논쟁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주님이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오실 것을 계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도적과 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적도 공개적인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도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도적이 오지 않지만 우리가 평안할 때 도적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도적은 올 것입니다. 주님은 똑같은 경고를 계시록 3장 3절에서 4대에 주시며 그러므로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비밀스러운 휴거, 즉 준비된 자들의 휴거인 성숙한 자들의 휴거를 말합니다. 도적은 오직 값진 것, 곧 보물을 훔치기 위하여 오지만 폐품을 훔치러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에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함으로 귀하게 되어야 하며 그럴 때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비밀스럽게 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어떤 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매우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녀가 없어졌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이와 같은 사람은 휴거된 것입니다. 오직 한 번의 휴거만 있을 것이며 모든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동시에 휴거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한 관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따라 휴거되겠지만 성숙한 자들은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에 따라 비밀스럽게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두 방면이 있는데 먼저는 비밀스러운 임재요, 그 다음은 공개적인 나타나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살아있는 성도들을 봅니다. 살아서 이미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과 살아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한 살아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고 다른 이는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서 우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언급된 두 성도는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맷돌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 처녀는 잠자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잠잔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그의 다시 오심을 늦추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숫자인 열둘의 대다수입니다. 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발견되며 둘은 24장에서 발견됩니다. 이 두 숫자들을 합할 때 우리는 교회 사람들 전체를 갖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 사람들의 대다수는 죽게 될 것이며 적은 사람들만이 아직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 처녀는 죽은 성도들을 대표하며 살아있는 두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이 비유에 있는 열 처녀는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믿지 마십시오. 어리석다는 것은 거짓되다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리석은 자녀는 거짓된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모든 처녀들은 슬기롭든지 어리석든지 구원받았습니다. 슬기롭거나 어리석은 사람들 둘 다 등은 빛나고 있었지만 문제는 어리석은 처녀들은 충분한 기름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처녀들은 일어났으며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들이 여분의 기름을 갖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등은 우리의 영이며 여분의 기름은 우리의 혼, 곧 우리 존재 안에서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 즉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등 안에 기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그 영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코 그들의 혼이 그 영으로 적셔짐에 의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혼, 즉 그들의 그릇 안에 그 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화되도록 그들의 혼 안에 여분의 영을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스스로 살아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날 당신의 혼 안에 변화시키는 영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즉 그 영에 의하여 우리의 혼이 변화되도록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거울처럼 주목하고 반사하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고 말합니다. 이 변화시키는 영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분의 기름입니다.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온 그 영은 우리 영의 등을 빛나게 하며 거저주는 것이고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는 우리 혼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영 안에서 거듭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혼 안에서 그 영에 의해 변화되기 위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등인 우리의 영은 그 영에 의하여 밝혀졌지만 우리의 혼, 즉 우리의 그릇은 그 영에 의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 안에서 변화시키는 영을 갖기 위하여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시대에 그 값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는 시대에 주님은 여전히 그의 믿는 이들을 처리함이 필요함.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며 천년왕국은 주께서 그의 믿는 이들을 처리하시기 위한 시대가 아닐 것이라는 관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념에 따르면 주님께서 그의 믿는 이들을 처리하시는 것은 오직 이 시대에서 뿐이며 그분은 오는 시대에 처리할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은 주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더 이상 완성할 필요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대로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게 될 기간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모두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여 그의 믿는 이들을 다루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성숙하고 완전히 온전케 되도록 하기 위한 때임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그분이 만일 이 시대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역사를 완성시킬 수 없다면 그분은 오는 시대에 그것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분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동역하려 한다면 그분은 기꺼이 이 시대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성숙해 만드실 것이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다음 시대로 연기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추구하도록 그리고 그의 은혜의 역사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한 격려제인 보상의 시대로서 천년왕국인 다음 시대를 정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꺼이 이 격려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오늘의 안식의 쉼인 교회 생활과 함께 그를 누릴 것이며 오는 시대의 안식의 쉼으로서 천년왕국을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격려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안식의 쉼인 교회 생활과 함께하는 그분의 누림을 놓칠 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훈련받고 징계되고 벌을 받을 것이며 더 나은 안식의 쉼인 천년왕국과 함께하는 그분의 누림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교회 시대는 주님이 그의 믿는 이들을 성숙하고 온전케 되도록 역사하시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는 왕국 시대 또한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그분의 은혜와 함께 기꺼이 동역하려 하지 않는 그의 믿는 이들을 처리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남아있는 안식의 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격려하는 이유입니다.